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예. 이렇게 찬양 시간에 우리 또 우리 조재선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찬양팀이 아주 또 풍성하게 또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찬양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분명 일부분입니다. 예배로서 드려져야 할 찬양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에 좀 더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셔서 찬양을 더욱 힘있게 부르시면서 또 찬양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중요하냐 하면 작심삼일이 깨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소망을 가졌던 또 다짐했던 부분들이 오늘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 자신도 오늘 깨졌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신 결단이 있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잘 준비하고 또 성실하게 또 이렇게 잘 그 결단을 끝까지 이 안에 끝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뱀과 독사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인식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창조 시에 그 인간을 미혹했던 자가 바로 이 그 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뱀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 기간 중에도 불뱀에 의하여서 여럿이 수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뱀이라든지 독사라든지 이것은 사단과 또 악한 자를 상징하고 비유하는 표현으로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발언을 듣는다면 상당히 분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당시에도 상당히 상스러운 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 없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개를 빗대어서 사람을 욕하지만 오늘날의 그 욕보다 더 심한 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설교자의 변론을 먼저 조금 시작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사역반에서 그 은사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역반에 오면 다 하게 돼 있는데 은사 테스트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요. 저는 어떤 은사가 나왔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나온 은사 중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 목사님이니까 정말 딱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목사로 있기 때문에 또 목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 쪽에 더 많은 관심과 포커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천성적으로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받아보면 말수가 적고 과묵하며 이런 표현들이 항상 단골처럼 달려 있습니다. 성적표의 그 특기사항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란이 있잖아요. 그 란을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편도 아니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자리에 이렇게 쓰면은 사실 뭘 이야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준비했던 것들도 다 까먹고 횡설수설 하다가 내려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대학교나 이제 대학원을 이렇게 가서 보면 참 그 교수님 나름이겠습니다만 교수님이 상당히 존경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이 뭐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떠드는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한 사람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 졸고 있고 졸지 않으면 딴짓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을 아주 본인이 강의해야 될 내용들을 끝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죠. 교수님의 입장에서 듣는 학생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전할 말들을 다 전하면 되고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너희들 문제이니까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상당히 저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설교를 듣지 않고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여럿이 이렇게 조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조는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듣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더욱 소망함으로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만 설교자는 또 설교자로서 듣는 설교를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그 책임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졸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전해야 될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지금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상당히 죄책감과 함께 설교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이 학창시절에 보면 열심 있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는 사람이 있으면 조는 사람을 깨워가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 때마다 이렇게 가끔씩 농담도 던지고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웃기기 위해서 할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웃길 목적이었으면 개그맨이 되었겠지 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통해서라도 좀 반응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듣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안도감과 함께 준비되었던 내용들을 충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종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같은 의도로 조금 이렇게 수위가 높은 표현들을 조금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좀 강도 높은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강의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같은 톤으로 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할 때는 금세 이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졸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뭐 조는 사람이 졸고 싶어서 졸겠습니까? 졸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졸게 되는데, 그래서 같은 의미라면 기왕이면 조금 더 이렇게 센 표현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이렇게 예상 밖의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신선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떤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들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좀 더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목사님이 그런 표현들을 씀으로써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손상될까,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들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는 그런 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든 잘 들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뭘 해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준비태세에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잠자려고 나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항상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저의 어떤 그 사람들조차도 말씀으로 듣게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저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런 열심들이 항상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창시절에 보면 선생님이 수업하다 말고 조는 사람이 있으면 분필을 꺾어서 던지죠. 지우개도 날아가고 실내화도 날아가고. 그건 뭐예요? 졸고 있는 사람조차도 깨워서 같이 듣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데 선생님은 그 시간에 분필을 꺾어서 조는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다소 좀 불만스러울 수 있지요. 그러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이라도 이 중요한 내용을 같이 이해하고 갔으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곧 시험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더 이해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설교자에게 권면하는 어떤 그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는 사자이어야 하지만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내려와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고 항상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단 위에 올라가서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정말 으르렁거릴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신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 그러면 그런 인상을 먼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좀 엄숙하고 목사님이 좀 더 이렇게 표현도 부드럽게 하고 사랑의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보기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 상을 이야기하셨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목사는 좀 더 거칠어야 됩니다. 강단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신랄하게 거칠게 사자처럼 표하고 로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요. 그 선지자가 증거할 때에는 그 앞에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전하는 것이죠. 그 앞에 왕이 있다 할지라도 왕을 향하여서 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고 왕 앞에서 그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바로 그런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 이 표현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어떤 그 언어를 좀 더 순화시키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가 만일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해도 멈칫하게 되고 주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 표독스럽게 표현을 해야 되고 독한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앙칼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온전히 마음을 그 표현대로 충분히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가지는 직무유기요 성도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마다 복음의 내용이 희석이 되고 왜 타협이 되고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죄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더 어떤 면에서는 거칠고 신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의 유익에 있어서도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말의 실수가 많은 자라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말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여러 번 더 조심하고 또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설교의 문제는 말씀의 선포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의 문제인 겁니다. 종종 심해 보이는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분개요 죄에 대한 분통함으로 하는 것이리라 여러분 그렇게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 속에서 죄가 여러분들 안에서 혐오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듣기 좋은 표현으로 해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듣기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정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늘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잘 알아듣나요? 예, 아니죠. 때로는 윽박질러야 되고 때로는 협박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하는 거죠. 인간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가 설교자의 변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좀 해보셨어요? 별로 잘 안 해보셨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과 길이 너희 생각과 길보다 다르다 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을 위해서 나름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위해서 비석을 세우면서 그들은 열심히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인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에 보면 30절 그렇죠.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기 조상들과는 자기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1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렇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그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선지자를 죽였던 그 우리 조상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자신들은 그 조상의 자손들이 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민족적으로 보나 그들은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자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단순히 그냥 혈통적인 민족적인 그런 의미로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조상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들은 죽이기로 공모하고 나중에는 십자가로 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그들의 조상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그 조상들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분량은 무슨 분량일까요? 죄의 분량입니다. 너희 조상 그 선조들이 채우고 있었던 그 죄의 분량을 너희가 마저 채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 죄의 분량이 차기 전까지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선지자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의 분량이 차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와 심판을 베푸실 작정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그 죄의 분량을 채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21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 35절에 보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보냅니다. 그러나 당장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36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결국 그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40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묻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케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의 분량을 지금까지 채워왔던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그들이 죽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 조상들의 그 죄의 분량을 마저 채우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우리가 보던 33절,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죄의 분량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앞서 설교자의 변론을 했는데 그 변론만큼이나 제가 잘 설교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어쨌든 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3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이해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문제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미묘한 문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문제요. 또는 우리가 스스로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주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을 위하여서 비석을 세웁니다. 그들은 열심히 선지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적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당시에 돌아가서 선지자를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선조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너희들이 인정하고 인식한다면 오늘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이 오늘날 너희에게 동일하게 증거된다면 너희들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당연히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항복하지 않으며 그 예수를 붙들지 않으며 그 앞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정당함을 지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선조들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은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 정당함의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좋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인으로 영웅으로 받들고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높임으로써 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닮고자 하고 있고 나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라는 문제이죠. 또는 반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선조들에 대하여서 반대했던 무리가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 홍해를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듭거듭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복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것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며 놀란 표정을 짓죠. 그 표정을 통하여서 나는 안 그랬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니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사도들의 복음 증거에 대하여서 왜 그들은 반응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품으면서 나름 나 같으면 충분히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텐데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실제로 선지자를 죽인 일도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항상 우리 신자들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적이 이것입니다. 좋다. 너희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가 실제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얼마든지 좋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증거케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도 증거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그 메시지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지적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서 내가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당시에 돌아가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그 당시에 돌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 돌을 들 사람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인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항상 자기가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나는 안 그랬습니다. 나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메시지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선생님에게서든 뭐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든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항상 좌절감과 실패감을 맛보면서 하루하루를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운동은 잘해. 이것이 항상 자기를 보는 관점입니다. 공부도 못하고 운동 못하는 사람은요. 나는 그래도 노래는 잘해. 운동 못하고 뭐 공부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면 난 잘생겼어. 뭐 난 싸움을 잘해. 나는 말을 잘해. 그러는 거죠. 항상 비교를 통해서 항상 자기가 우위를 점하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괜찮은 존재임을 항상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항상 비교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는 신앙생활을 안 해. 아니 저게 뭐야? 나는 적어도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것으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좀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위안을 삼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근거, 우리가 가져야 할 근거는 비교를 통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볼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죠. 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이렇지는 않아. 아, 다른 교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달라. 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해져 있는 것으로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문제를 따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오늘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래 안 박을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동일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실 때 주어진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시되는 메시지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안 했습니다. 그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는 그 사람들과 다릅니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에 대하여서 나는 과연 오늘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왔어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참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죠. 엎드려야죠. 낮아져야죠. 죽어져야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남과 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비교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조금 낫다 할지라도 표도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혐오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 복음 앞에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신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 하면요.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 반응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님, 내가 만약 예수님 당시에 있었더라면 나도 역시 예수를 향하여서 돌을 들었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칫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